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제 일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한 해 시작의 첫날이 바로 대림제 일주일 주일이 되죠. 대림 시기는 뭐 말 그대로 기다리는 시간이고 아시다시피 이 기다린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깨어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복음의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이 됩니다. 깨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이 거의 동의어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림 시기의 기다림은 성탄이라는 사건을,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을 표면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아기 예수님만 오시고 나면 우리들의 기다림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원래 자리가 인간의 모습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금 돌아가셨죠. 다시금 당신의 원래의 자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님이요. 크셔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원래 자리에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그 기억을 희망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희망하면서 그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인생 자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나가게 되는 이 신앙살이 자체가 하나의 기다림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신앙살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기다림이 신앙이고 신앙의 기다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다리는 모습,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 인생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깨어 기다리는 것은,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말 정도도 될 텐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내 자신의 부족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 깨어있다는 그 자체, 준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완벽하다거나 온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완벽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매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온전함을 희망하면서, 그 완전하신 하느님을 희망하면서 하루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기다림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노력이 어쩔 때는 내 자신의 그 부족한 노력이 그 부족함이 되게 증대될 때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아, 이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닌가. 매번 똑같이 쓰러지는데 이 노력 해봤자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그 노력이 사실은 우리를 크게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 크게라는 말이 너무나도 상대적인 말이라서 그 각자마다 그 크게의 그 양식이나 모양이 전부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죠. 그게 부족한 노력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 부족하나마 그 노력을 하고 살아가느냐 안 하고 살아가느냐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다가 이 유리창을 깨는 걸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쉽게 얘기 비유를 들면 이 유리창을 깨는 이야기. 왜 저는 이 유리창을 깨는 이야기가 저한테 하나의 이미지로 좀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 제 또래 분들은 아실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책을 어른들은 모르시겠죠. 그래도 짱구 만화책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짱구라는 그 꼬마 아이의 성장기 만화인데 뭐 다른 건 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짱구가 하루는 엄마 아빠가 없는 집에 혼자 놀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한 장 깹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수습을 하려다가 한 장을 더 깨요. 두 장 깨고 나니까 이제 애가 에헤헤 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애가 돌아가지고 다 깨고 유리창을 다 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포기해버린 수습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에헤헤 하면서 그냥 집에 있는 유리창을 다 깨고 다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어린 시절에 유리창을 한 장 정도는 다들 깨어본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유리창이 아니더라도 거울이든 뭐든 유리든 한 번쯤은 깨어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유리창 한 장을 깼다면 원상복구가 좀 쉽겠죠. 그리고 어른들한테 말하기도 쉽고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내가 유리창을 한 장을 깼다고 자포자기해버리고 유리창을 100장을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복구하는데도 한 장보다는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실직고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훨씬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도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딘가 숨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 유리창을 내가 만장을 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오늘 일독서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이게 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남 탓을 하고 있죠. 그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하느님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모든 것이 복구가 가능하죠. 한 장을 깼든 만 장을 깼든 10만 장을 깼든 유리라는 것은 복구가 가능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만 장의 유리를 깨었을 때 인간은 복구의 노력을 포기하고 도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유리창을 복구하는 삶이 아니라 유리창을 오히려 이제는 보이는 대로 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제는 내 유리창이 아니라 남 유리창까지 깨면서 다니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이론상으로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그 회개에도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한계가 존재하냐면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10만 장을 깨고 나면 그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한없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낙타조차도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자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언제나 인간이 그 모든 가능함을 그 모든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그 모든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인생에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열두 제자 가운데 자살을 선택했던 유다의 모습이 딱 바로 이 모습입니다. 스승을 팔아넘겼던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그 유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드로 사도처럼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유다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회개의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하지만 유다는 자신이 회개할 수 있다는 용기를 스스로 가지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억눌려 버리고 자신의 회개를 포기해 버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죠. 이게 바로 삶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와 기도가 꼭 필요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때 이웃의 기도가 나를 서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죄에서 일어나는 데에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누군가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그 용기를 지탱삼아서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됩니다. 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또 좀 더 나은 내일을 살아보겠다는 희망이 바로 기다림이고 이 대림 시기가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그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작품들입니다. 작품에 때가 조금 묻었다고 해서 그 작품이 온전히 망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묻었던 때를 털어내고 그 작품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몫이 됩니다. 때를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먼지를 털어주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길게는 임금이신 하느님과의 그 궁극적인 만남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